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먹고 천국 생명 속에서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주일에 여러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성찬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한 번 더 좀 연결해서 볼게요. 연결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에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전하자 그들이 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선포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자들까지 다 회개하며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자들은 자기들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던 희생제물의 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망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들은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 죄인들은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인, 그리하여 하나님을 죽이며 산 우리의 큰 죄를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첫 부분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인들의 영원한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그 영원한 속죄 제사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사함을 위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두 가지예요. 회개와 세례.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회개와 세례가 요구되는지. 지난 우리 성찬주일에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후 성령님이 오심으로 구원 역사 속에서 참 회개와 참 죄사함의 때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세례의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모든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뭘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고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부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미리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닮아있는 구절이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땅끝 모든 족속까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전파될 거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과 닮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때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는 항상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부어지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되는 때가 마침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선포를 잘 보시면 죄사함을 위해 회개하라, 즉 예수님을 믿으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아니고 믿음만 아니고 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세례까지 요구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는 뭔가요? 세례. 먼저 세례는 죄사함의 표와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즉, 표와인이라는 것은 뭐죠? 가르치는 현실이 있고 확인시켜주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죄사함을 위한 참 회개의 때가 왔다는 것은 죄사함을 위한 참 세례의 때도 함께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게 또 하나 있죠. 너희는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회개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선포에도 이것이 꼭 들어가 있어요. 회개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음을 세례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천국에 속하게 되었음을 또한 세례로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도 이따가 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여졌다. 그들의 수에 더하여졌다. 즉 세례를 받고 꼭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즉 교회에 속하여 천국에 속한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을 이 땅에서 어디까지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정도가 아니라 세례받고 교회에 속하는 것까지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먼저 세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복음서에 나오는 예전에 이전의 세례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선포가 이전에도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선포했죠? 우리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라. 메시지는 똑같았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그 차이가. 메시지는 같은데 세례 요한의 세례에는 빠진 말이 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라. 세례 요한은 전했지만 베드로의 세례에는 한 가지 말이 더 들어가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 줄 참 세례를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는 세례를 줄 수 있었을 뿐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누구였습니까? 복음서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즉 예언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이 베푸실 영원한 죄사함의 세례를 미리 예표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는 주었지만 성령 세례를 줄 수는 없었죠. 성령님을 부으시는 세례는 오직 누가 줄 수 있었습니까? 그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만이 성령님을 부으시는 세례를 주실 수 있었죠. 그분이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부어주신 성령님의 세례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물세례로 표하고 인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물세례는 예수님이 이미 베푸신 성령 세례를 표하고 인치는 세례였습니다.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물 세례로 우리가 가르치고 확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성령님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잘 보시면 베드로는 자기가 주는 물세례를 성령님을 받는 성령세례하고 꼭 연결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세례를 자기가 주는 물세례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때하고 지금 우리의 때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처음 성령님을 받았을 때하고. 뭐가 다를까요?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죠. 당시에는 사도들이 안수에서 물세례를 줄 때 성령님을 함께 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죠. 이미 성령님을 받았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시대의 때와 지금의 교회시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모습만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했던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변치 않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가 성령님을 받는 성령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바뀌어가요. 즉 이미 성령님을 받았음을 물세례로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조금 이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갈수록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처럼 바뀌어가는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특별히 직분도 그래요. 사도시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집사도 세워지고 또 우리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목사와 장로도 세워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초기 모습을 가지고 신학을 잡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지금의 시대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기억하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참 죄사함의 때가 오고 참 회개의 때가 왔고 참 세례의 때가 임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여 믿는 자들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속하게 된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참 교회의 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사명과 의무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에 속하게 하여 계속해서 교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라. 그 안에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 이것이 교회의 세 가지 표입니다. 말씀, 성례, 그리고 치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고요. 성도는, 믿는 성도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있는 교회 안에 속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교회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말씀 선포와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는 이 세례, 지금 물세례죠. 이 물세례와 죄사함, forgiveness of sins, 그 다음에 baptism, 이 둘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례 자체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방편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라고 할 때 그 앞에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무슨 말씀이 따라오죠? 회개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참 회개는 또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항상 동전의 앞뒷면 같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아무나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세례 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지 않은 자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회개나 믿음 없이 받는 세례는 오히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례가 죄사함이나 구원의 표가 아니라 정죄와 심판의 표입니다. 세례의 의미 자체가 뭐죠? 물에 잠기다.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표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심판받으신 그 표를 받는 거지만 왜? 회개하고 믿기 때문에. 그 회개와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의 심판의 표를 받는 거예요. 절대 아무나 세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올바로 알아보고 교회가 세례를 줘야 합니다. 불신자들이라도 세례만 받으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분명히 잘못된 거죠. 미신입니다, 그건. 그 물 자체에 무슨 엄청난 뭐가 있는 게 아니죠. 그뿐 아니라 세례의 효력이 또한 세례를 집행하는 자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저 엄청난 훌륭한 목사님이 세례 주면은 더 좋은 세례를 받은 건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덕에 의해서 세례의 효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 미신입니다. 세례를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세례를 효력 있게 하실까요?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회개와 믿음을 주심으로 세례를 효력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때는 예전에 잘 믿지 않았을 때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또다시 세례받을 필요는 없죠. 왜? 이제 후에 잘 믿고 회개했을 때 그 세례가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을 한 구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물세례는 구약으로 하면 뭐하고 연결이 되죠? 신약의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표를 주시는데 구약에는 무엇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표를 주셨죠? 예, 바로 할례예요, 할례. 할례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할례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할례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었죠. 그들이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할례가 표하고 인치는 현실은 믿어야 효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같이 가볼까요?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4장 7절에서 11절. Romans chapter 4, verse 7 through 11. 로마서 4장 7절에서 11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받았다고 하세요? 그 은혜를. 무할례시에. 즉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할례로서 인쳐주셨다. 확인하게 하셨다. 할례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은 표.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는 표와 인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그 표와 인을 세례로 받는 거예요. 즉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물세례의 표와 인으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자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는 그들이 복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해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음을 듣는 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입은 이들이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뭐가 바뀌어져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큰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10장으로 가면 사도 베드로가 이미 성령님을 받은 자들에게 그 표와 인으로 세례를 주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는 모습과 같죠. 우리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를 어떻게 뭐 신비한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을까요? 무슨 특별한 은사를 가져야 뭐 방언도 하고 뭘 해야 신비한 경험을 해야 아 성령님을 받았구나 그렇게 하게 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고백하는 자들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것으로 믿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 그 회개와 믿음을 확인하고 교회로 부르는 것, 세례를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나 무분별하게 세례 주고 교회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전의 사도시대처럼 절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안수하며 세례를 줄 때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축복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십니다. 41절에 verse 41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즉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한 자들이 세례를 받아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다. 영어로 하면 3,000 were added to their number. 세례를 통해 3,000명이 그들의 수에 더해졌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예수가 얼마였죠? 120명이었는데 바로 그들의 수에 3천이 더해졌다. 이 뜻입니다. 즉, 이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이 되어 교인의 수에 더해졌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아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궁극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저 구원받은 한 성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한 성도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한 가족을 이루며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즉 세례를 통해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 visible church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도 공동체, 가족입니다. 천국에 속한 참교회, 오직 하나님의 선택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무형교회들,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로 이 유형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꼭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죠. 이렇게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속한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유형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 성도들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보면 가장 잘합니다. 나 자신도 완전하지가 않죠. 구원받았지만. 그렇다면 나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당연히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렇게 성령님을 부으심을 받고 막 회개하고 믿은 성도들 6장에 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싸움이 일어나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렇죠? 시브리파 유대인들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간의 원망과 다툼을 가지고 교회가 또 나누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유형교회에는 가짜 회개와 가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받고 교회 교인이 된 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렇게 3,000명의 수에 더해진 자들 중에도 누가 속해 있었어요? 다 완전한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가 속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유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전치 못한 교회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유형 교회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불러 천국교회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꼭 따라와야 되는 건 뭘까요? 세례를 받고 교회의 멤버가 되어 교인의 수에 더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기쁘게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저 죄사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속하여 천국 가족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꼭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못하고 한심하다고 해도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그저 나 하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보다 더 의롭다.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뭘 의미할까요? 고아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현실을 교회에 속하여 누리고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복된 현실이라는 거죠.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구원의 은혜를 교인이 되는 것으로까지 누리고 증거하고 맛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교회의 멤버가 된 자들이 어떠한 교제를 나누며 천국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나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 42절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나눴던 교제,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세례받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 즉 복음 말씀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은혜의 방편이죠. 말씀과 성찬과 기도 속에 서로 교제를 나누며 천국의 한 가족 된 것, 그리스도의 한 몸 된 현실을 증거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보여지는 것이 어딜까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예배입니다. 이 예배보다 더 귀한 교제는 없죠. 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이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한 떡을 나누고 한 몸으로 한 아버지께 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교제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표하고 인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함께 죽고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요 당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한 몸을 이룬 성도들과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현실을 이 성찬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을 불러 예수님과 천국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례를 통해 알려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찬을 통해서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와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찬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영원한 참현실이 있다는 것을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알려주고 있는 천국의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그 현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찬이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과의 하나된 친교 속에서 더욱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속에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 교제를 나눠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교제의 가장 뚜렷한 현실은 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례와 성찬이 표하고 인치신 현실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온전히 누릴 영원한 하늘 본향집에 곧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모든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현실을 이 땅에서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아 교회에 속하여 이렇게 한 성찬에까지 참여하게 하심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례와 성찬이 알려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현실을 누리며 그 현실이 온전히 이루어질 천국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